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뉘었던 마음들, 세상에게 빼앗겨버렸던 마음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오니 이 말씀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한 해를 또 주를 위해 섬기며 나아갈 때 필요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가슴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을 좀 보면서 집사님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하고 좀 같이 좀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집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와 함께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올 한 해를 또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9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사실 가장 힘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사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이 아합 왕이 다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들을 섬기고 특별히 바알 신을 섬겼던 바로 그 시대가 오늘 이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풍요로운 신, 비를 주고 또 그들에게 곡식을 주는 신으로 잘 알려진 이 바알을 잘 섬기고 있었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런 이 구원투수같이 등장하게 하십니다. 이 엘리야는 사실 평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중 단 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엘리야가 뽑힙니다. 스포츠로 따지면 국가 선수들 중에서도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 대결을 신청하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이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따지면 이 스님들이 득실되고 있는 이 불국사가 있는 이 경주시 토암산 같은 곳이 이 갈멜산이에요.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곳에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날 놀라운 대승을 그가 걷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전례 없는 이 일을 내리게 되죠. 그 이후에 또 엘리야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야의 이름이 삽시간에 퍼져가게 되고 바알을 섬기자는 자들이 이 엘리야란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전 문맥의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오면 참 흥미로운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가장 암흑 이스라엘의 시기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 구원투수로 불러지는 이 엘리야가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가 도망치는 이유는요, 칼의 위협도 아니고 어떤 이 이세벨이라는 이 한 여자 때문에 벌벌 떨며 도망치고 있는 거죠. 이세벨은 당시 왕의 부인이자 바알을 열심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2절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비춰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이런 협박을 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 내일까지 살아있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좀 협박에 가까운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 남쪽으로 쉬지 않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의 영웅이라 불렸던 엘리야가 지금 총을 버리고 적에게 등을 보이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도망친 거리가 무려 부엘세바까지 갔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지금 뭐 땅끝 해남까지 간 거죠.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갔으니까요, 가장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한 100마일 정도 걸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카고까지 가면 한 49마일 정도 나오니까 시카고를 걸어서 한번 왔다가 돌아올 정도의 길이를 지금 이 엘리야가 걸어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지금 도망간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이요,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본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엘리야가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이 죽음의 협박에 의해서 도망갔다라는 것도 물론 좀 놀랍습니다만은, 사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정말 처음부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그렇게 자기 목숨 내놨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가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이 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어떻게 챔피언 엘리야가 이렇게 애송이 이세벨에게 억컷퍼즐 한 대 맞고 쓰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있다가 교회를 바라보자, 아, 오늘 이 본문이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특별히 오늘 재직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에서 참 저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분은 참 신앙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가 하면 교회에 누가 봐도 트러블 메이커, 누가 봐도 정말 좀 은혜롭지 않고 좀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사역의 현장을 내려놓고 도망간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재직을 맡고 있는 우리들이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상처 줄 만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무개 집사님 누가 봐도 상처 줄 말할 만한 사람이에요. 저 아무개 성도님 누가 봐도 말 거칠게 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엘리야 같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어떤 분이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막 설명할 수 없는 막 분이 나오고요, 막 미움이 생기고요, 그냥 사역하던 게 너무 막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사역했나 싶어서 사역을 내려버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했고요,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들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재산도 다 놓고 자기의 열심과 열정, 온 에너지를 다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누가 봐도 참 열정적이고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세벨의 이 작은 한마디에 의해서 지금 쓰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요, 사실 우리가 큰 것에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교회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 더 큰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의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말을 하거나 누군가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말들 때문에 좀 실망하고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사역을 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커다란 바위에 눌러서 죽는 사건보다도요, 길을 가다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큰 사건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도요, 이렇게 사람들과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서 마음에 정말 대못 같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그마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요, 서로 대화 나누다가 상대방이 조금 말실수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합니다. 아마 부엌에서 일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음식 만드는 법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이거를 조금 더 넣을까 넣지 말까 하는 정말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사람이 조그만 것부터 싸우다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크게 상처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작은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들고 영혼이 낙담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막 근육질에 이 몸이 강한 이 사내라도요, 급소를 공격하는 순간 그는 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연수가 오래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급소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자존심 같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탁 건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우화가 쏟아올린다거나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을 좀 이렇게 깨트려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작은 것에서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의 때에 비를 내렸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러나 그는 다름 아닌 이세벨이란 이 여인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졌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말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단단히 잡으십시오.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재직분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 들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좋은 의도 갖고 사역하는데 주변에서 내 의도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때가 되면 풀리게 되어 있고요, 사람의 진심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 대해서 좀 한번 본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엊그제만 해도요, 이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 불덩어리를 이 제단에 내리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 위대한 사역을 했던 이 사람이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의 협박 때문에 두려워서 이 먼 길을 왔으니까 자기가 돌아봐도 참 너무 이 사역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끝없는 사역에 지금 마음도 소진되어 있고요, 지금 사실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번아웃 됐어요. 너무 지친 거예요. 사역해야 될 거는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건 많은데 지금 나 혼자서 왜 이거를 다 감당해야 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번아웃에 빠지게 된 거죠. 체력도 고갈되었습니다. 자, 이때쯤에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근처에 이렇게 누워서 잠시 쉬어갑니다. 왜 한국에 가면은 이 로뎀 나무라는 이름의 카페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 로뎀 나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아니고요, 높게 뻗은 나무가 아니라 어떤 뭐 버드나무처럼 잎이 무성해서 그늘이 시원한 나무도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 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사실 이건 나무라기보다는 덤불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로뎀 나무는 사람 키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여서 잠시 쉬고자 로뎀 나무의 밑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 그렇게 쉴만한 공간은 아닌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심신이 너무 지쳐 있어요. 사역하느라고 막 번아웃 됐어요. 지금 그 피곤한 심정에 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저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무엇이 지금 넉넉하다고 한 거예요? 그 여태까지 이루어 놓적,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받고 있는 고난, 뭐 아마 다 총체적인 의미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엘리야의 마음을 좀 더 속내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정말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교회 사역 정말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저 정도 헌신하고 저 정도 사역했으면 하나님 저 정말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저 좀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좀 쓰세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 열심히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상태에 빠지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돼요. 목회자도 볼 때도 있고요.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이 엘리야의 이러한 상태에 빠질 때 봐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부지런히 사역하고 매일매일 쌓여있는 사역과 업무에 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신앙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사역의 이 무게에 막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작은 말 하나 탁 터지면 참아왔던 마음이 막 물 쏟아지듯이 막 와르르 무너지고 유리잔이 깨어지듯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야,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다. 내가 더 이상 이 교회 나오나 봐라. 딴 교회 가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이 교회 와서 고생하나. 야, 이 정도면 나도 정말 할 만큼 했다. 여러분, 이 참아왔던 그 마음들이요. 그 울분과 스트레스가 한 번에 터지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말고 좀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롭게 섬겨야 합니까? 나도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런 푸념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면서 피곤해서 이 로뎀 덤불이죠. 로뎀 덤불 곁에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악독 고용주 같으면요, 이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발로 툭 차셨을 거예요. 그리고 막 등에 채찍질 하시면서, 야, 너 일어나라. 어? 내가 너 까마귀로 빵도 주고 고기도 갖다 줬는데 여기서 퍼질러 잠자고 있냐? 너 가서 일해라. 다시 일어나. 하고 막 주님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고 말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 엘리야의 외로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사역으로 인해서 지쳐버리고 사역으로 인해서 번아웃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연약함을 지금도 이해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로뎀나무에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5절에 천사가 어루만지며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7절에도 나오는데요.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려고요. 이 발로 팍 때리거나 옆구리를 막 손으로 찔른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장면은 천사가 엘리야를 지금 쓰다듬어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몸을 쓰다듬어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요,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요, 너 일어나라, 빨리 가서 사역해라,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아시고요, 지쳐있는 거 아시고요, 홀로 외로이 사역하는 그 현장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이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지쳐있는 우리도 다시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이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인의 것을 막 구하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랑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요, 주님 앞에 막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합시다. 하나님, 나 정말 할 만큼 했어요. 나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요, 참 재미있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말하면 참 응답 없는 어떤 허공에다만 대답하면 물어보는 것 같으면 어떤 의미가 없을 텐데요. 때로는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앞에 선택지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이거 중에 뭐 고를까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에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그렇게 탁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반대로 너 그거 지금 왜 구하냐? 너가 정말 그거 필요한 거냐? 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질문으로 반문하실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건 물어보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참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답을 몰라서 정말 엘리야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이 질문이었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와 위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너 그거 왜 구하는 거야? 그게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니?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요,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숨은 욕심과 탐심을 질문으로 밝히시는 거죠. 하나님, 저 돈 잘 벌어서 하나님 영광위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돈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하나님이냐? 주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신부에 있는 마음의 동기와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요, 사역으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탈진의 상태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를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하느라고 너무 외로웠어요. 나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끊임없는 사역에 매달려야 하는가라는 지친 마음에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쓰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어요. 주님의 제단을 파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고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는데 지금 나 혼자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지금 열심히 이렇게 교회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요, 잘못된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실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이 수백 명의 선지자를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 그들을 통해서도 사역하고 계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만 사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말 화났던 이유는 뭐냐면요, 갈멜산에서요 450대1로 싸워서 이겼어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막 내렸으니까 야, 이제는 옳았구나, 하나님이 뭔가 좀 이스라엘에 큰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려나 보다 하고 막 그런 기대와 부흥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 엘리야와 같은 자기의 신앙에 전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면 교회 부흥 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 헌신하셨으면 주님 뭔가라도 내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아인과 가벨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 장면 기억하시죠? 우리는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가인의 태도를 보면 왜 이게 잘못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은 이렇게 반응했었어야 돼요. 뭐가 문제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러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이 분을 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주님 예배 받아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물로 제사 드렸으면 하나님 이거 흠양해 주셔야죠 하고 자기의 신앙에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런 신앙의 전제, 이런 신앙의 청사진을 우리가 버려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우리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말하면 자기의 젊음, 자기의 뭐 가정도 뒤로 하고 교회 사역에 정말 올인을 했는데 교회에 어떤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고 침체하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허무한 마음들이 막 들더래요. 너무 힘들다 그러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목회자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교회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막 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주님 뭐 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뭔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러나 그 전제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이랑 교제를 할 때 화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저랑 이렇게 대화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화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누군가랑 이렇게 대화할 때 속으로 이렇게 화날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런 생각 가질 때예요. 간단하게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아니 사모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이런 전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 며느리라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못해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이렇게 해줘야죠 하고 하는 거,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참 위대한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전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죠 했던 그 전제를 못 버리니까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죠.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불을 지나가게 하시고요, 지진이 지나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고 세밀한 음성을 그 뒤에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불이 지나가고요, 지진이 지나가고요, 또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모든 것 사이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고요,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요, 이게 gentle whisp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음성이 없는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침묵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 여러분, 이 좀 말 자체가 좀 모순적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하면 이 표현이 참 적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처럼 어떤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심령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A gentle whisper, 소리 없는 소리로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구조가 하나 나오는데요. 10절 말씀하고 14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10절이랑 14절이 똑같아요. 자, 이 본문이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별해서 특심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현현의 장면이 있고 또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었어요? 아까 말한 그 전제가 버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주님 이거 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죠 했던 그 전제가 버려지지 않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열심으로 섬길 것입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역의 결과나 열매들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하지 않았던 했었던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엘리야가 놓쳤던 이 한 가지, a gentle whisper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그거 놓치면 사역에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은 마무리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사역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역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번아웃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라는 그런 마음밖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원하기만 하면 목사님들 막 설교로 막 은혜 받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싶으면 성경을 내가 직접 펼쳐서 그 젠틀 위스퍼를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 너 왜 여기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조차도 듣고 그 질문 안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라 하더라도요 주의 음성을 놓치자 사역의 길에서 그는 접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여기 모이셨는데요 열심히 해야지 섬겨야지 하는 마음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안에 우리의 사역의 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